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이 강단에 쓴, 저 역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연약함의 감정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연약한 것 투성이인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목사가 돼서 거의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제 원래 직업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도 강의를 일주일에 이제 뭐 몇 시간 하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강의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 매주 세 번을, 저희 같으면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오후 매주 세 번을 새 거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좀 있는, 이와 같은 그 일입니다. 부족하고 이제 연약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또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래도 이제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고,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도 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20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앞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피해서 나는 자유롭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달합니다. 목사가 돼서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을,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 해서 그냥 그것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안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초청을 받고, 이제 부산 교회에 아마 제 생각은 이번에 네 번째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 이제 못 오죠. 또 이제 아마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면은, 그러면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네 번, 다섯 번 이제 여기로 오니까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A교회냐, B교회냐,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 그 메시지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그날 모인 그 목적, 거기에 이제 맞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가야만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번, 다섯 번밖에 못 오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런 성경 중에, 이 신학교회를 하고 신학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그래도 전달해주고 가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고 한것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그거는 많은 교회 목사들이 깊이 하는 거고, 또 성도들도 듣기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효과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니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렵게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주제들이 나오는데,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혜.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그 지혜 문학에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지혜 문학에 이제 속한다. 이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욥기 28장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욥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부터 한 4천년 전쯤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쪽 지방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지혜로운 사람 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일어난 이 마귀의 고소로 인해서 이 땅에서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들, 딸들이 다 죽게 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말 그대로 엄청난 비극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욥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가 엄청난 고통과 이제 고난에 빠져 있다는 이런 소식이 욥의 이제 세 친구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욥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먼 나라에서 이 욥을 찾아서 오고 와서 욥의 그런 사정을 보고 처음에 울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런 모든 그 불행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니까 너가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아도 실제로 너가 아주 은밀한 그런 죄,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렇게 모든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그냥 순식간에 잃고 이렇게 몸에 종기가 나고 그냥 기와장으로 북북 긁고 아내가 막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정도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세 사람의 친구와 욥이 서로를 고소하고 변호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의 주장을 가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그러면 그 말이 다 정말 정금 같고 지혜로운 그런 말처럼 이제 보여요. 가서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펴보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 피상적으로 너희 말을 들어보면 정말 너희 말이 그렇게 지혜로운 말 같고 정금 같은 그런 말이고 그런데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거야. 무언가가 빠져있다. 너희 말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빠져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말만 그럴듯하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너희 말은 쓰레기와 같은 그런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욥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온 세상에서 욥의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갖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좀 하나님하고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이러한 그 답답한 심정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디서 내가 지혜와 명철이라고 지혜는 wisdom 이렇게 돼 있고 명철은 understanding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거 옳고 그른 것들을 깨닫는 거 이런 걸 내가 어디서 구해갖고 내 친구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철이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 두 개가 있는 곳을 내가 알면은 이 두 개를 찾아갖고 이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20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래서 지혜 문학의 특징은 지혜와 명철이 꼭 같이 오는 거예요. wisdom, 그 다음에 understanding이 같이 쌍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28장 전체가 다 욥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 사람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지혜에 대해서 욥이 1절에서는 11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광물을 캐내려고 하면 광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광산에 가면 은 광맥이 있고 금 광맥이 광맥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금 광맥 그거를 곡괭이든 뭘 이제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해갖고 이걸 캐내잖아요. 그 뒤 정련을 하고 주조하고 가공을 해갖고 그래갖고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들어야만 순수한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거기서 귀금속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금속들은 저 밑에 있는 저 땅의 속에까지 그냥 사람이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 광석을 캐낸 다음에 그거를 뜨거운 물에 정제해야만 그래야 금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속들은 지푸라기, 나무 조각, 돌과는 다른 거 이런 건 값이 없는 거고 이건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저 밑에까지 들어가서 수거하고 불을 태워가고 그래갖고 정련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3절, 4절 가서 보면 광물을 캐려고 하면 돌도 파내고 물도 막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해야 이제 광물을 캐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에는 짐승이 가지도 못하고 날짐승이 가지도 못한 데까지 사람이 거기까지 들어가고 밀림에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많은 수고를 들여가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이 광물을 캐내는 거다.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벽에도 가야 되고 물속에 들어가야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일이 엄청나게 힘들다. 9절에서 10절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땐 절벽에서 잘못하다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광석을 캐다가. 이런 노력을 해서 사람이 이제 광물을 캐내서 광석, 이제 거기서 보물을 만드는 건데, 자, 광물을 얻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 지금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예? 욥이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여러분 곡괭이로 가서 파갖고 이래갖고 이 광물을 캐내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거 해갖고 귀금속을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느냐. 욥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12절에서 19절에 뭐 얘기하는 거냐. 지혜는 절대로 돈으로 살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돈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돈으로 구하거나 살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갖고 도저히 살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는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공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분이고 공기 못 마시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물, 예,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거는 정수하는 데든그 비용 내는 거예요. 돈, 물 먹으면서. 물 자체,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햇빛 없으면 못 삽니다. 한 10분만 이거 햇빛이 없으면은 이 전체 지구가 다 얼어붙습니다. 10분 동안 다 얼어붙어요. 예. 부모, 예, 그 다음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하는 구원,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이 또뭘 얘기했나? 15절에, 17절에 돈으로 살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깨달음 이런 거는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찾지도 않고, 그 다음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느냐. 13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지혜의 값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0에서 이제 28절에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새처럼 하늘 높이 날아가도 지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야. 바다나 땅속 깊이 22절처럼 내려가도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욥이 이제 그 얘기를 친구들에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에는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아시며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런 그 시편 기자의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다음에 명철을 구하러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걸 보고 12절, 20절에 그 얘기하는 거 지혜는 도대체 뭐고 지혜는 어디에 있고 명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28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악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버리고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잠언 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기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참 귀중한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게 그게 깨달음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을 지혜로운 아이로, 명철함이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될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말 그대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이 된다. 자, 욥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가서 보면은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깊이 살피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일에서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가 땅에 없느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2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정으로 지혜를 아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말은 번들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말은 그럴듯한데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지금 예수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위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게, 말은 그럴듯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속중심에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인이다. 종교인. 가서 행하는 모든 이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이런 모든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건다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거를 친구들에게 변호하는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영어로는 이제 fear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fear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성경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 fea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간 그런 말이 뭐 fear도 있고 fearful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봤더니 403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121번이 나오고 그래서 총 524회가 fear라고 하는 그런 말을 품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afraid란 단어도 있고 dread란 단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를 합치면은 1000번 이상 성경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몇번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많이 나오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거룩함이라고 한 단어가 사랑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 얘기는 거룩함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거룩함과 여기 나오는 fea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000번 정도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단어가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무섭다, 두렵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 개역성경에 그걸 경외한다 그랬어요. 이건 존경하며 이렇게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존경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다로 번역을 해야지 경외하다로 번역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웠다는 그런 말이 거기 나오는 거. 처음으로 afraid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 죄를 짓자마자 사람에게 생겨난 감정이 뭐냐? 두려움의 감정이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딱 생기는 그런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죄가 생각이 나야 되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심판이 생각이 나야 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형벌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친구처럼이나 뭐 누구처럼 이렇게 공경하고 뭐 대통령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딱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 내 죄, 죄 문제가 생각이 나야 되고,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겠구나. 심판 받으면 어떻게 끝에 가면 형벌을 받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말로 이걸 번역을 해야지 거기다 존경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fear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죄와 심판과 형벌하고 상관이 있는 이와 같은 개념이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보험 시즌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두 형제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 형제님 집에 갔더니 다 거기에 정원을 꾸미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을 갖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아, 근데 그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봄에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아, 정신을 차리고 가서 이렇게 꽃들을 보니까 꽃이 두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노란 거, 빨간 거, 분홍, 뭐 해가 하얀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겁고 한 것들이 저렇게 질서를 잡아가면서 부딪히지 않고 그러고선 수천 년 동안 저렇게 걸려있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눈을 보고, 우리 자신의 귀를 보고, 우리 자신의 이런 손과 이런 모든 거, 이게 그냥 내 머리가 이렇게 한 명이랑 다 알아서 움직이잖아. 이게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시편 139편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창조가 되었다. 내가 창조된 이것만 봐도 두려움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내가 창조가 됐다는 거야. 나를 보면, 내 얼굴을 보고, 내 눈을 보고, 그냥 보면,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와 있는 이렇게 보면, 야, 진짜 두렵게 창조가 됐구나. 이걸 보고, 정말 놀라움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그런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창조 세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여러분 그런 칼라가 있잖아요. 이 꽃의 칼라를 사람이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렇게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동물원도 가서 보시고, 저는 수족관 이런 데 가면 상어가 있잖아요. 상어가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서 앞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정말 멋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렵다고 하는 그런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러면 우리 손자, 손녀도 뭐, 너 죄 지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벌써 뭔가 나쁜 일을 하면 도망가서 숨잖아요. 도망가서 숨어요. 왜 그래? 두려우니까. 엄마든 아빠든 이게 두려우니까 도망가서 숨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 아, 이런 조그만 일들도 뭐가 있냐, 저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도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심판과 형벌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 사회가 지금 구성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게 없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사람이 득세를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법이 있고, 법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하면 형벌이 가해지고, 심판이 가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무소도 보내고, 따로, 딴 데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잘못 안 하는 사람만 살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양심이 작동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인간의 법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이거 이상, 그러면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거,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와 같은 그 창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잘못한 그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형벌이 있겠구나 하는 거를, 그거를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또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양심이나 아니면 창조세계 말고,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것과 같은 것이 될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보라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판의 사례도 기록하고 형벌받는 그런 사례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 하나님 자체를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양심이라든지 자연세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수 있다. 알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면 말로 표현은 못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를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의 특징. 나는 정말 미천한 사람이다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가 위대하심을 보면 볼수록 말 그대로 나는 우주 공간의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먼지 보시잖아요, 먼지.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크냐? 지구가 이 먼지보다도 더 작아요, 우주 공간에서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런 사람이, 그런 가운데 사람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미천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유한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죄가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사람이구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로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언행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든 걸 보면 정말 저 위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몇 차례 이제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여리고성 정복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외투도 훔치고 금쪽악도 훔치고 나 이렇게 좀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갖다 숨겨놨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사람은 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위에 계신 분이 보고 계신다. 위에 계신 분이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저 위에 저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일은 안 하려고 애를 쓰며 사는 사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고는 제가 말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어요. 다만, 말 그대로 애를 쓰는 거야. 애를.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수가 생겨도 내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무례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greatness,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먼지처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이 세상 우주공간의 모든 걸 다 합쳐도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0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0 아시죠? 이게 하나님이 없어져라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이런 거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잠언 8장 35절에 36절 가서 보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지혜를 구하며 살 때 그 사람이 얻는 이와 같은 효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 나를 찾는 건 지혜예요. 누구든지 지혜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는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호의, 참 하나님의 호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지혜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 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 나 대신에 지혜를 집어넣는데 지혜 대신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대적해서 죄를 짓는 자는 그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인데 이런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죽는 걸 사랑하니까 죽는 것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웅호홀이 따로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 뒤에는 다 영원 속에서 사람이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해도 영원에서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영원이라는 그런 기간에 비하면 여기 인생 100년은 또 먼지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이 시간 안에 내가 막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영원을 지옥불 속에서 지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 인생을 실패한 거다. 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영원에서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영원에서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런 부류가 있고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옥 불 속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주제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말씀 많이 하신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지옥에 대한 걸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피해야 된다. 지옥을 두려워해야 된다. 지옥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옥의 실상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손자 손녀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웅 호골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온 세상 온 제국을 다 얻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그렇죠? 한 영혼, 한 혼이 세상보다, 온 세상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데, 그렇죠? 이 혼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죽으면 곧바로 알게 됩니다. 지옥에 자신이 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옥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지옥 불속을 피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구원받은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뒤에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요? 우리가 반드시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 모두가 다 100%입니다. 100%. 모두가 다 휴거받잖아요. 공중으로 채에 올라가서 몸이 변화가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베마라고 하는 그런 심판석이 있어요. 심판석. 옛날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든 뭐 이렇게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긴 누구만 들어가냐? 선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만. 선수가 들어가서 이게 빙빙 막 돌면 여기 심판석이 있거든요. 이 심판석에서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걸 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1등은 어떤 상금을 주고 2등은 무슨 상금을 주는 거예요. 누구만 받냐? 거기 들어온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사람이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휴거 받아갖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이 경기장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가 심판하는 자리니까 심판한단 말이에요. 뭘 심판하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행한 그런 일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예수님 앞에 가서 1대1로 서서 회개보고를 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11절에 그런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여기 이제 두려움을 fear로 이제 번역했는데 이제 원래 말은 주의 공포라 테러라 그랬어요. 테러. 이 fear보다 더 무서운 게 테러거든요. fear보다 더 무서운. 우리가 주의 테러 공포를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예 목사 같으면은 또 여기 성도들 같으면 성도들의 그 양심에도 투명하게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런 목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이 펀더멘탈 그 지역 이 교회에 그 목사의 딸이 여기 테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미국에 가면 테드, 우리나라는 세바신가 하는 게 있잖아요. 나와갖고 뭐 자기 의견을 이렇게 발표하는 미국의 테드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아버지 아주 완전히 위선자입니다. 독립침례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인데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주 엄청난 위선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자기 아내를 갖고 사랑한다 그러기나 막 이렇게 하고는 집에 가면 그냥 완전히 돌변을 해갖고 딴 사람이 돼갖고 짐승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oh, I love you 그러고 이렇게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 뭐 애들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딸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뭐라고 했냐? 우리 아버지 교회는 이 컬트입니다. 컬트. 그런 사람들만 모입니다. 독립침례교회 다른 사람도 야, 저 교회가 지금 인디애나주에 있는 저 교회가 대학교도 있는 저 교회가 아주 최고의 스탠다드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이러는데 그 딸이 거기 나와갖고 온 세상 다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고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위선자들이 모인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테드 거기에 나와갖고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지금 사람들 보기에만 그럴듯하게 뭘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가정생활을 하거나 실제로 들어가서 부부간의 이런 생활을 할 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여기 서서 뭐 하나님 말씀 들고 그런데 그 사위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사위가 교회를 이어받더니 거기 12살짜리 성추행하고 성폭력을 해갖고 경찰에 잡혀가고 지금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20년인가 형을 받아갖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교회가. 그 사람도 가면 그냥 지옥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고 아이들 대놓고 설교를 하더니 아 글쎄 12살짜리 13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그런 악한 짓을 하다가 그래갖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20년인가 살고 있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다 내가.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투명하게 저 사람의 양심에도 어떻게 투명한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여기 부산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의 양심에 이렇게 비춰질 때 투명한 그런 사람으로 투명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명인간이 아니라 투명한 그런 양심에 이렇게 빚어서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을 때 책망받을 것이 적은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에 다시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뭐라고 결론을 제가 썼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투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고 제가 결론을 제가 여기에 적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목사라 그래갖고 해갖고 그런 악한 짓을 장인도 하고 사위도 하고 그래갖고 그 교회를 완전히 망쳐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시대 내 시대에 일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돼? 투명한 양심을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걸 살면은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이, 거룩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자, 마지막으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좋은 교회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뭐가 좋은 교회냐? 우리 다 좋은 교회 하려고 모였죠. 맞습니까? 예, 좋은 교회 하려고 모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냐? 좋은 사람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Good church는 good people이 모이면 good church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럼 뭐가 좋은 사람이냐? 오늘 설교 주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크다, 사람 수가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몇 사람이나 있냐. 퍼센티지로 봤을 때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그 퍼센티지가 더 높아야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거예요. 좋은 교회. 우리 말라기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대충 BC 43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됐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래 결국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주전 536년경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주전 536년 돌아와서 100년쯤 지나서 430년경에 지금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런 대언자가 등장을 해서 말라기 대언서를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성전을 다 지었는데,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까지 다 조상들이 다 하고 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유다 백성이.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도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는데, 이 엄청난 타락의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지금 말라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위선에 빠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형식적으로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가서 희생예물 드리고, 때가 되니까 문 닫고 오고, 또 때가 되니까 가서 문 열고 오고, 성전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악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이 되면, 그러면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 제가 오늘 다 읽지 않지만,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제사장들의 죄가 가장 크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라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 역시, 아이, 제사장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아내를 취하고는, 그리고 아내를 갖다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고 이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그냥 막 행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이제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세우면 옛날 같으면 레위 사람들이 일해야 되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상속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10분의 1 정도를 갖다 바쳐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 왜 도망가냐 물어보니까 먹고 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십일조와 헌물을 갖다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이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고, 아니면 어떻게 땅을 딴데 이렇게 사든지 뭐 어떻게 해서 거기서 채소를 키우고 해야 먹고 살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인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걸 말라기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21세기에,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여러분은 부산에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와 목사가 타락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목사와 교회가 타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목사와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지. 목사와 교회가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천만 명이 올바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이런 악한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북한하고 통일하는 금방하고도 남아요.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국가 되는 거, 그건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년만 지나면 미국 다음에 가장 좋은 나라가 될수 있는 포텐셜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처럼 똑똑하고 일 잘하는 그런 국민이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걸 줬어요. 유대인하고 비슷한 그런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천만 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똑같은 이야기고,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은 이야기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온 사람이 이열 손가락에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문화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동성애 하는 거나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이건 나타나기 시작한, 이제 7, 8년 된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다 숨어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은 숨어 다녔잖아요, 본인들이. 아, 지금은 나서서 그거 자랑하는 게 그게 아주 커다란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도 칭찬해주고, 그렇잖아. 나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이 사람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지금 일이. 이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우후죽순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목사들이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 아이들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생명을 지금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내놓아야 될 이와 같은 경건한 그와 같은 그 씨를 죽이고 있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서 낙태 안 시키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한 60년 살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정말 다 가봤습니다. 정말 유학생활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아이들 다 봤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첨단 산업 이어가는 거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잖아요. 이거 모든 게. 이거 그대로 나가면 정말 인구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미국 다음에 금방 한국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목사들이 타락해서 말라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뭐라 그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대드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에. 그때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게 타락하고 예수님 믿는 다음 사람이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신학교 교수가 좌익해서 이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누가 등장하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함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특징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식과 지혜와 인생 성공의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노예로서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거룩한 그런 경배자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물론 소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심.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이 사람들이. 그리고선 세 번째, 어떻게 자주 만나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증언을 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불성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본인들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죄악을 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자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이기에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다수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믿는 신용은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수는 그렇게 가는데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네 가지를 이들을 위해서 하신다. 첫 번째,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거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그걸 들으신다. 우리가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나라가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기도회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귀를 지으신 분이 어찌 아니 들으시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은밀한 속삭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이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라고 써있냐.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 자기 앞에서 모든 것을 기념책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일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기를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 때 내가 의롭게 갚아준다.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이 오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런 날들이 오겠네.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때는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아껴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가 구분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러한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의로운 자로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 제1성소 침례교회, 인천 사랑 침례교회는 좋은 교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죠? 바이블 빌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 여기 뭐돈 많은 사람, 쥐 많은 사람 뭐 와도 환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똑같아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기 교회에 와서 여기서 믿음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하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기 아이들도 교육을 하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그런 국가의 동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서 아이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 인사도 제대로 시키고 예의범절이 바른 그런 아이들로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그런 아이들로 교육을 시켜야 그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소수야, 많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자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주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답답한 심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죠. 그리고 모이면 우리 아이들도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 욥이 뭐라고 이제 탄식을 해요? 어디 가서 지혜를 얻겠느냐? 어디에 가서 명철을 얻겠냐? 깨달음을 얻겠느냐?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할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어디에 가야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야 명철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두려워하는 게 그게 지혜이고, 그렇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이 시간 딱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그게 복 있는 목사고 복 있는 그런 성도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되기를, 우리 사랑 침례교회, 여기 부산 제1성소 침례교회 성도들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